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4일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살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릴수록 선군 정치 의거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북한의 의지는 더 굳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서 미국의 추가 제재 조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에서 우연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 이와 관련된 인사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400억 원 규모의 분유 지원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분유업계의 재고 관련 애로사항은 파악하고 있지만 분유의 대북 지원은 성격이 다른 사안이며 정부는 지원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이 같은 내용이 연두 업무 보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의 일부 언론은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북한에 400억 원 규모의 분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해역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 8501편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시신 4구가 추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수색 작업은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구조 당국은 자바해에서 대형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당국은 동체가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잠수부들을 투입했지만 파도가 높고 해저에 진흙이 많아서 인력 수색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현재까지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악천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가압 입노력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신해서 징수한 1억 2,500만 달러의 세금을 팔레스타인 측에 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매달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자치정부를 운영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가입하기 위해서 유엔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ICC 가입은 이스라엘에 또 다른 전쟁 범죄 혐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4일 이스라엘은 자국의 군인들이 처벌당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군이 아프가니스탄 접경 부유족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군 거점에 공습을 가해서 최소한 3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미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공습으로 최소한 7명의 무장대원이 사망했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당국은 공군이 카이버 지역 티라 계곡에 폭격을 가해서 반군 은신처 4곳과 자살폭탄 테러범 훈련센터를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지난달 16일 페샤와르의 군 부설 학교에서 탈레반의 무차별 공격으로 150여 명이 사망한 뒤 반군 소탕 작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현지 정보관리들은 무인기가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산악지대 다타칼리의 군부지에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은 파키스탄 탈레반 지도자인 하피즈 굴 바하드르와 연계된 우즈베키스탄 민병대 은신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공습은 파키스탄에서 새해 들어 이뤄진 첫 번째 무인기 공격입니다. 로마 가톨릭교 프란치스코 교황이 4일 추기경 20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추기경들은 멕시코와 우루과이, 파나마,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대다수 선출됐고 아시아와 유럽권에서는 미얀마와 태국,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으로 모두 14개 나라에서 선출됐습니다. 새로 선출된 신임 추기경 15명은 80세 미만으로 교황 선출권을 갖는 콘클라베, 교황 선출 비밀회의에 참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뷰의 세계뉴스 박영서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네, 2015년이 밝았습니다. 2015년 들어서 맨 처음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해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위한일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먼저 2015년으로 접어들면서 남북관계의 기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 중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남순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 신년사 중에서 가장 이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부분입니다. 자, 먼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 정상회담 관련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 그 정상회담 발언은 말씀하신 대로 새해 첫날 그 신년사에서 나온 대목이죠.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새해 첫날 신년사는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약 30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이 30분가량의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그 대부분은 북한 내부의 문제, 경제 개발이라든지
네.
활성화 이런 문제에 치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또 이례적으로 그 과거와는 달리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한 맥락은 이 남북 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 김정은 제1위원장이 쓴 용어인데요. 이걸 강조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북한과 남한 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서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 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서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말씀하신 육성으로 직접 들으신 그 부분입니다. 김제의원장은 그러면서 이 북한은 앞으로도 대화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남 관계의 나름대로 그 대화의 협상을 통해서 대일대 전환 대변혁 지금 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정상회담 주장을 편 겁니다.
네, 북한이 과거에도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것도 특히 그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는 북한의 새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그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점입니다. 2013년과 2014년 신년사에서도 남북 대결 상태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련을 촉구했지만요. 지금처럼 그 남북관계를 구체적으로 그 진전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반면 올해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최고위급 회담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정상회담을 이렇게 강조한 그런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일단 문맥상으로는 그 신년사의 그 내용 자체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은요. 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또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그래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통일 강국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신년사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10여 차례 쓰고 있습니다. 다른 때와는 다른 것이 두드러지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정상회담과 남북 간의 그 대전환 관계에서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그 신년사 자체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이 경제 문제였습니다.
네.
이 북한 경제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진전을 이루고 그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 내부의 자원을 통해서는 더 이상 경제 발전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라는 네. 지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바깥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중국과도 그렇게 관계가 과거처럼 좋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돌파구는 한국과의 협력에서 찾아야 되겠다라는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북한은 지금 인권 문제, 핵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 때문에도 외교적인 그 고립 상태에 심각하게 네.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탈피하고 일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까운 그 동족사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극적으로 그것도 단계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 좀 극적으로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이 한국 정부에서도 반응이 곧 나왔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그 6일째 통일부 장관이 그 신년사가 나오자 그 즉각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뭐 8시간 만에 즉각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데 대해 이 문제,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간 관심사를 논의할 당국 간 대화를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유 장관은 1일 날 오후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간 대화와 교류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인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입장에서 한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한 남북 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북쪽에서 또 남쪽에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그 정상회담 그리고 또 신년사에 대한 그 언급들이 사실 그 괜찮습니다. 네. 좋은 호응. 한국 정부는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북한도 또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그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네. 역시 걸림돌이 남북 관계에서 늘 대화 관련해서 그랬듯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보면요. 그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관계에서의 여러 전 대변혁 이런 것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그 한미 간의 연합 군사 훈련에 네.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동안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가장 큰 말하자면 걸림돌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정부도 바로 그 반응을 보였죠. 예년처럼 실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간의 연례 군사 연습이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그 2월 달이면 다시 시작됐는데요. 이것 자체가 그 북한으로서는 전제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칩니다. 직접적인 그런 언급은 없지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 형식 면에서도 한국 정부는 사실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제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년사에 보면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부문별 접촉 그리고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네.
북한은 나름대로 그 말하자면 그 로드맵이라 그럴까요? 그 저 대화로 가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한국 정부가 제시했던 통일준비위원회 그 수준에서의 네. 대화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최은기 기자 이 부분에서 좀 더 부연할 게 있으면.
네, 뭐 마찬가지 지금 얘기인데요. 저희가 한번 작년 상황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도 그 아세안 게임 그 폐막식에 황병서 등 북한의 그 실세 3인방이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고요. 또 남북 간이 좋은 분위기에서 그 남북 당국자 간 그 고위급 회담을 갖자 이런 합의를 했었습니다. 또 발표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뒤로 보면은 뭐 아주 조그만 문제라면 조그만 문제입니다. 대북 전단 문제가 그 문제가 돼서 결국은 굉장히 나쁜 아주 감정들이 상해서 그 끝났고요. 결국 또 당국 간 회담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요번에 사실은 그 언론에 이제 이건 속성이기도 한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야말로 그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주목을 해서 아, 크다.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엄밀히 얘기하면 그 그냥 무조건적인 그 정상회담, 최고위급 회담이 아니라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돼야 된다. 그러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훈련, 또 뭐 체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무슨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를 걸고 넘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국 간 회담도 이 전단 문제 하나, 조그만 문제 하나 해결이 못해서 그 회담이 안 됐는데 정상회담에는 훨씬 그보다 많은 여러 문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비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낙관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쪽의 그 입장을 분석을 해봤는데 한국 정부로서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 차를 맞은 올해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뭐 그런 필요성 같은 거는 느끼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그 이 시간에 그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집권하면서 북한과 관련해서 그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그런 정책을 틀로 해서요. 또 드레스덴 제안을 냈고요. 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것도 있고 또 북한을 거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이 다 북한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 말하자면 현실화될 수 없는 그런 제안들입니다.
네.
아, 그 지금 집권 올해 이제 3년 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로서는 남북 관계에서 뭔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바로 올해입니다. 아, 집권 4년 차라고 하면 또 굉장히 그것이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2월달, 3월달 가면서는 그 여러 가지 그 고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한미 간의 연합군사훈련. 그래서 네. 그 올해 초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차원에서는 집권 3년 차인 올해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관계에서 뭔가 그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남은 기회가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그동안 계속 지적해온 바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필요성은 북한뿐 아니라 북한은 앞서 여러 가지 그 배경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네.
한국 정부로서도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6.1제 장관의 말을 직접 잠깐 들어보고 다음 얘기 계속하도록 하죠.
남과 북이 직접 만나 평화통일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통일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 중에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의합니다.
네, 6.1제 통일부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앞서 한국은 회담을 제의하면서 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화 주체로 내세웠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통일준비위원회 그 부위원장이죠. 그 정종욱 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통일준비라는 것이 남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대단히 느꼈고 우리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또 내년이 그 분단 70주년이니까 이 시점을 계기로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제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 연말에 그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에서 신년사에서 그 최고위급 회담, 정상회담은 얘기는 했지만 그 통일준비위원회 명의의 그 대화 제의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요. 북한이 왜 그랬는지는 아직까지는 뭐 미스터리입니다. 다만 한 가지 뭐 가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 북한 당국도 내부적으로 좀 그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연말에 그 통일준비위원회가 대북 제의를 했고 여기서 모든 문제를 그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이렇게 제의됐는데 사실 이거는 그동안의 그 남북 간의 그 관례는 상당히 좀 어긋난 겁니다. 일종의 방관 반민단체가 그것도 그 12월 연말에 이제 그 제의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마 그 신년사를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넣어서 그 최고위급 회담은 언급을 했지만 그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그 대응하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좀 계속 좀 협의나 이런 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네. 앞서 남측에서 그것을 제안을 했을 때 북측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 강하게 그 문제를 비판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도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아,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준비위원회 자체를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고 반발하는 것이 이번 신년사에서 통일준비위원회 명의에 말하자면 당국 간 대화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을 하지 않은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그 북한은 통일준비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네.
그런 준비를 하는 기구가 아니냐라고 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통일준비위원회 이름으로 그 대화 그 제의가 간 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언급도 없이 강하게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통일준비위원회 자체를 공격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를 거부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국 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수준의 대화, 그러니까 통일준비위원회가 대화의 상대로 나서는 그런 남북 간의 대화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관측을 해왔었습니다.
네. 자, VOA 뉴스 포커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비핵화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까?
아, 예. 그 비핵화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 이 비핵화의 의사가 없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 그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요. 이 국방 부문에서 당의 병진 노선을 관철해 나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진 노선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경제 발전과 핵 개발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핵 개발을 계속할 그런 의향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아, 그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년사에 보면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축혀들고 핵 억제력을 중추로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억적같이 다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경제 발전을 한번 그 강조하면서 또 핵 억제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국 그 과거에 주장했던 것에서 별반 그 달라진 게 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미북 간 대화나 관계 개선은 올해도 별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그 신년사를 굉장히 긴 신년사를 했는데요. 그 신년사에서 미국과 관련해서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미국은 그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특별하게 뭐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고요. 또 아시다시피 지금 저 미국과 북한 관계는 그 영화 인터뷰 문제라든가 인터넷 해킹 또 인권 문제로 상당히 그 긴장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신년사에서 별로 그렇게 미북 관계가 좋아질 그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굳이 뭐 저 미북 관계를 전망을 해본다면은 아마 남북 관계가 먼저 좀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미북 관계가 좀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그런 관측이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신년사에서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이 경제 부문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사실은 그 경제 부문에서 나타나는 그 굵직굵직한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예,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경제 부분을 특히 강조하면서 그 중에서도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그리고 식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지금도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식량 자급자족을 못하고 상당한 사람이 사실 지금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경제 문제에서도 가장 우선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그 인민 생활과 관련한 경제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문, 경공업 부문, 특히 그 전력난도 심각하다고 하니까
네.
전력 부문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밖에 건설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 요구에 맞는 북한식 경제 관리 방법으로 이렇게 확립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초점은 농산, 축산, 수산 이 부분들을 3대 축으로 해서 인민생활, 먹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편으로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그 기반 다지기 그쪽 부분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3년째 육성으로 신년사를 하고 있는 것도 이 과거의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과는 좀 다른 점인데 이것이 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자신감이 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텔레비전으로 비춰진 그 모습과 목소리는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 2013년에 그 처음 카메라 앞에서 신년사를 할 때는 다소 불안하지 않느냐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일단 신년사 내용이 대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그 제안했는데요. 내용도 그 자신감이 있었고요. 또 과거에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목소리를 따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좀 발음이 그 일부 좀 부정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당히 발음도 뚜렷했고요. 그 억양을 넣어가면서 그 자신감 있게 또 그 원고를 읽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북관계 대남 메시지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올해 그 신년사 제목이 그 조국 해방 70돌이 맞는 올해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의 대통령을 열어가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역시 남북관계를 강조를 했고요. 통일이란 단어를 18번이나 사용했고요. 그 분량도 그 전체 연설이 한 만자, 만오백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중에 그 남북관계 또 통일 문제가 한 2천자로 한 5분의 1을 넘어서 5분의 1 정도를 남북관계에 할애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나 뭐 전체적으로 좀 자신감이 붙은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 할아버지의 그 연설 어투를 좀 닮았다고 지금 지적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직접 육성을 내는 것이 좀 극히 드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도 뭐 짤막하게 한마디 하고 끝나고 이제 그래서 그 뭐 연설의 그 스타일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보면 과거에 그 김일성 주석이 얘기했던 그 스타일과 상당히 닮았다.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뉴스 포커스 남북한 정상의 신년사를 중심으로 한반도에 해빙이 과연 가능할지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핵탄두의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능력을 증강하고 있어 언제든지 기습도발 감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따라 한미일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이 소리는 한국 국방부의 유재승 국방정책실장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미한일 3국 군사정보 공유 약정,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그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의 그 위협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꼽는 것이 역시 핵과 미사일 아닙니까?
네.
핵과 미사일은 대량 살상무기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한반도의 안정 그리고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세 나라가 공동으로 찾아야겠다라는 데서 이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 맺어진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미 여러 가지 군사동맹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약정들, 협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그것이 없는데요. 이런 것을 미국이 주축이 돼서 세 나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무기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군사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약정이 맺어졌고요. 이름 자체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정과 관련해서 세 나라는 9개 항에 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이것을 말하자면 문서화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면 이런 필요성이 갑자기 지금 대두된 게 아니고 과거부터 쭉 그런 이런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약정이 체결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한국, 일본은 그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이라는 그 대량 살상 무기의 공동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데요. 그 미국, 한국 또 미국, 일본 간에는 그 정보 공유가 잘 되고 그랬는데요. 한국과 일본 간에는 과거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일본 측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것을 좀 계속 하자 그런 그 입장이었는데요. 그 한국에서 그동안 이게 일본이 그 과거사 문제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좀 껄끄럽고 그런 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한일 간에는 직접적인 이런 정보 약정을 맺는 건 어려우니까 요번에서 미국을 끼고 같이 한미일 세 나라가 맺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사실 한미일 3국이지만은 직접적인 그 연결고리는 한국 일본 간의 최초로 그 정보 공유 약정이 맺어졌다. 이것이 그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특수 여건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특징들이 있을 텐데,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세 나라가 군사 정보를 어떤 형태로 공유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 미국 국방부가 그 성명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예, 미국 국방부가 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군사 정보 공유 약정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그 1대1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상호 간에 공유하는 공유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 싶으면 그거를 한국은 미국 국방부에 그거를 제시하고요. 네.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국 국방부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미국 국방부가 한국으로 부터 받은 것은 일본에, 그리고 일본으로 부터 받은 것은 한국에, 이렇게 말하자면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그런 정보 공유가 아니고요. 미국이 그 하나의 허브라고 하는데, 그 하나의 그 중심축이 돼서 네. 그 정보 공유하는 데 있어서의 말하자면 매개 역할을 하고 그 통제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과연 한국에 어떤 그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냐 하는 것도 한국 국민들은 또 좀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일본의 정보와 자료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한국군은 그 내년 상반기에 한반도 미사일 방어 모델 연구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 이와 관련해서 그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본은 벌써 그 6대 정찰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 상공에 뭐 정기적이나 그 비정기적으로나 그 인공위성을 넣고요, 뭐 촬영이든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 일본의 이 같은 정찰 위성 자료가 한국의 그 미사일 방어 모델 연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준다, 이런 얘기를 국방부 당국자가 했습니다.
네.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이런 그 정보 공유 얘기가 나왔는데, 나왔다가 일단 또 일단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이번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그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됐던 것은 이번에 그 약정과 다른 것은 당시에는 협정의 형태로 추진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명칭 자체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는데요. 이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국회 그 동의를 위해서는 이 내용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정은 국회 동의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에서의 그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 서명 체결일에 공개되면서 다시 그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던 이유는 사실 일본과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한국 국민의 그 반감, 정서적인 네. 반감이 크게 작용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그 말하자면 협정을 주도했던 청와대 고위 관리가 결국 사표를 내고 이 협정 자체는 원인 무효화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약정 형태로 맺었고요. 그리고 이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양자 간의 약정을 맺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여전한 것을 감안해서 미국을 네. 개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 3자의 형태로 함으로써 반감을 좀 줄이는 방안을 찾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북한은 이런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할 텐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그 이 약정이 맺어졌다는 소식에 그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그 30일 그 미한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해서 북한은 그 인터넷 연결 사이트죠. 그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데요. 우리 민족끼리의 예를 통해서 개인 그 필명의 글을 실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기만적인 북한 위협설에 따라 공화국, 그러니까 북한입니다. 그 네.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고 침략하기 위한 반공화국 군사적 도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특히 미국과 그 한국, 일본이 삼각 군사 동맹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이 소니 해킹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confident that, that North Korea is responsible for this destructive attack, and we stand by that conclusion.
네, 미 국무부의 제프 레스키 공보과장이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 이어서 소니 해킹과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북한은 파괴적이고 도발적 행동을 부인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일축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레스키 공보과장이 FBI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거듭 밝힌 이유가 뭔가요?
예, 바로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FBI의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간 전문가들의 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 신문뿐만 아니라요. 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그리고 방송들 CNN 방송이나 네. 또 CBS 방송들 해서 이 주류 매체들이 이 FBI의 수사 결과가 뭔가 확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네. 또 전문가들의 그 분석 결과로는 오히려 북한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 내부자의 소행인 것으로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런 그 발언들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주류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부의 정례 브리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의 그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고 네. 바로 이 때문에 국무부는 이렇게 그 FBI의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FBI 측도 그 뭐 앞서 그 발표한 그 수사 결과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내부자 소행이라는 부분 그 대단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얘기인가요?
네,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류 언론도 물론이고요, 또 데일리 비스트 같은 미국의 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소니 해킹. 소니 해킹 여태까지 뭐 북한이 그 소니 영화사를 그 침입해서 그 정보를 훔쳤다 이런 건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 북한이 아니라 그 소니 영화사 내부자의 소행일 수 있다 이런 그 주장입니다. 그 특히 그 사이버 보안 업체죠. 그 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6명의 개인이 이번 사건 그러니까 소니 영화사 해킹을 했고요. 그중 적어도 한 명은 소니 영화사의 불만을 품고 퇴사한 전직 그 정보 기술 담당 직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북한은 여전히 해킹 문제에 대해서 공동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사실 이번 사태 초기부터 그 배후설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소니 해킹은 북한에 대해 동조하는 그런 집단의 그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히 부인해 왔는데요. 그 FBI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는 공동 조사를 바로 곧바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공동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소니 회사가 윈윈 그러니까 연속 그 승리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극장에서 영화를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도록 결정한 것 또 하나는 뜻밖에도 이것이 그 DVD 온라인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수입이 예상보다 커졌다 그래서 소니가 이기고 있다 그런 그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북한의 신년사 소식과 함께 한국 정부가 북한의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다는 내용, 또 미한일 3국이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한 소식, 그리고 이 계속되는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아리랑아리랑아라리오.
지난 2006년 여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백미경 씨는 남다른 아리랑을 노래하는 한국의 가수입니다.
저는 중앙이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은 없다고 생각했던 공부면 공부, 스포츠면 스포츠, 노래는 음악이면 음악 전 1등을 해야 됐었거든요.
중앙당 옥과의 가수가 되기를 소원했지만 아버지가 화교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했고 1990년대 말 북한에 불어닥친 고난의 행군으로 비교적 넉넉하게 살아왔던 백미경 씨도 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달러 장사, 금 장사를 했었습니다.
제일 가깝게는 청진, 평성, 평양, 원산 이렇게 나가면 다섯, 여섯 번 가까우니까 몇백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위부의 추적을 받게 되고 두만강을 건넜던 백미경 씨는 중국 사는 친척의 도움으로 옷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돈에 대한 1, 2, 3, 4에 대한 개념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 무지런히 막 적어가지고 한글로 적어가지고 계속 되뇌이고 배운 거예요.
중국말을 몰라서 늘 불안했던 백미경 씨. 아예 청도로가 한국 사람인 채 하고 중국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을 하고 공장 옷을 빼다 파는 옷가게의 주인이 됐습니다.
돈이 너무너무 와장창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돈 가지러 오라고 제 처음엔 꼬신 거죠.
두만강 건너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한 가족들에게 가게 일을 도와달라며 불러내기 시작했고 부모님부터 언니들, 형부의 조카들까지 중국 땅으로 무사히 데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시면 안 보내고 엄마, 아빠 안 오시니까 언니들 오면은 안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다 정착을 또 중국에다 시킨 거예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청진이 고향인 탈북 가수 백미경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이면 또 다 되더라고요. 내가 먹고 살면서 배부르고 좋으니까 우리 식구들 너무너무 생각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가지러 오라고 제일 처음엔 꼬신 거죠. 그게 제가 중국에 와서 한 3, 4년 만에 다 중국에다가 정착을 시킨 거예요.
부모님과 언니들, 형부와 조카까지 모두 11명이 중국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자신이 겪어온 언제 들켜 붙잡혀 갈지 모르는 탈북자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저 멀리 하북성 외딴 곳에 살 집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조선족 있는 쪽에 있으면 조카들이 그때 막 4살, 5살 때니까 나가면 드세긴 엄청 드세요, 북한 애들이. 근데 중국은 다 중국어를 말을 하더라도 야, 밥 먹었냐? 츠밤마 뭐 밥 먹었냐는 당연히 중국말이지만 조선족들도 과자 먹었냐? 또 먹었냐는 한국말을 하더라도 샤톨 먹었냐? 뭐 이게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북한 애들은 과자 사탕밖에 모르는데 나가면 계속 북한 애라는 게 튀지 하니까 한 사람이 잡히면 12명이 다 몰살아 한다는 생각에 조선 쪽에 한 명도 없는데 다 이사를 시킨 거예요.
옷가게가 있는 상해는 탈북자들을 감시하는 눈초리도 많았습니다. 중국말 하나 모르는 가족들에게는 조선족인 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 북한이라고 해도 모르고 중국 조선족들은 당연히 자기네 말만 하는 줄 알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언니 불러드리고 형부가 큰언니네 둘째 언니네 뭐 애들이라는 건 다 보는 거죠. 형부가 학교 공부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돈을 벌면서 중국에서 신분증을 다 또 만든 거예요. 애들부터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신분증을 만들어서 애들은 애들대로 공부 다 시켰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상해에만 한 5년, 6년 가까이 있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뭐 내가 중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잊고 살았거든요. 살다가
백미경 씨와 언니들은 상해에서 다른 가족들은 하북성에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사히 있다 보니까 제가 또 그 자리를 잘 상해에서 잡아서 옷가게를 하다 보니까 둘째 언니 불러들여서 옷가게를 봐달라 하고 옷가게가 커지면서 어머니 불러들여서 같이 옷가게를 봐달라 그러고
돈은 노력하는 대로 모였고 백미경 씨의 옷가게는 손님들이 넘쳐났습니다.
나는 옷가게 몸을 담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회사 일을 하고 회사 가이드하고 옷가게 가끔씩 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근원이 불러들이면서 민박이라는 거 우리 공장에 바이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호텔을 많이 가고 민박도 많이 가는데 그 민박 남한테 돈 벌려주는 게 아깝더라고요.
상해에서 한국 상점들이 모여있는 코리아타운에서 옷 장사하는 조선족 윤 씨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때 뜻밖의 사람과 마주치면서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연변에 있을 때 내가 옷가게를 취직을 했을 때 앞에 남자 기성복을 팔던 아가씨가 향화라는 아가씨가 옷가게를 들어온 거예요. 하도 소문이 있는 옷가게다 보니까 옷이 최고급이었으니까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그 아가씨를 딱 보는 순간에 알겠는 거예요. 걔도 나를 보는 순간에 아는 거죠. 설마 했는데 새벽 2시 넘어서 경찰이 우리 집에 제가 자고 있는데 들이친 거예요.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혀가면서도 하북성에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유도 없이 가면서 아 개구나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족들이 북한 사람들이 잘 사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홍처 파출소라는 데를 새벽 2시에 들어가면서 핸드폰도 못 갖고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고 식구들한테도 못 알리고 그냥 무조건 잡혀 들어가면서 너무 많은 거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경찰애한테 나를 지키게 하는 경찰애가
나이가 어려 보이는 감시자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전화기를 손에 쥔 백미경 씨. 상해에 남아있던 언니들에게 또 한 번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지역의 공안 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구 언니한테 먼저 전화해서 언니 갖고 있는 모든 게 아까우지 않으니까 다 버린다는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 빨리 피해서 있어. 그 자리에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그 주소에는 없어. 잊지 마. 집회 식구들한테 하북성 있는 식구들한테도 다 얘기해. 하고 나서 그 우리 회사 공장에 있는 파출소 소장 경찰서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파출소에 지금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있는데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다. 이거 좀 알아봐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나서 아침에 8시도 안 됐는데 그 서장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나오라고 가세요.
중국 사람들의 관시 문화가 통했습니다. 아무리 조선족 신분을 들이대도 믿어주지 않던 공안들이 신원을 보증한다는 다른 지역의 공안서장 말 한마디에 백미경 씨를 풀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물어보니까 나를 북한 사람이라고 누가 고발을 했대요. 그래서 서장님 제가 어디 봐서 제가 북한 사람입니까? 내가 조선족인데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되니까 이상한 거는 모해를 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바로 맞대는 거예요. 호적을 다 자기가 와서 호적을 다 봤대요. 호적을 다 보니까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외동 딸이고 이름 다. 이 사람이 내가 보증을 하니까 내놔라 그런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중국 사람의 호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때부터 백미경 씨는 그저 도망을 다니는 탈북자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오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아무 생각도. 일단은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살아도 진짜 돈이 너무 잘 벌려서 침대에다 은행 자주 가기 싫어가지고 침대에다 돈을 막 깔아놨었거든요. 베개 밑에 막 깔고. 돈도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나는 인권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한국을 가야 되겠다. 생각 그때 생각을 한 거죠.
공장을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길 안내를 해주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했고 한국에 이렇게 탈북자들이 많은 걸도 몰랐고 한국에 오면 정착금을 주는 것도 몰랐고 국민임대주택 주는 것도 몰랐어요. 북한 사람은 전혀 안 만나고 살다 보니까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청도라는 데 북한 사람들이 그 많이 오고 가고 하고 뭐 저기 여행사에서 이런 것도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들에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한국의 정착 제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한국 사람으로 받아준다는 그 말만 믿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청도에 아는 사람 통해서 전화를 하니까 내가 제일 빠른 시간 안에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한 이틀 만에 전화가 왔어요. 여권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사진 바꾸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상해에다는 사진을 내가 바꿔서 여권 탈바꿈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를 또 수선을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청도 갔다가 오는 게 뭐 하루도 안 걸리지 뭐 비행기 타고 갔다가 오니까.
중국 산둥에 살다가 한국 대구로 시집을 간 한 조선족의 신분으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가짜 여권이 통할 것인지 시험은 해봐야겠고 신분을 빌려준 조선족에게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한국 사람인 척 중국 안을 오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저기 이걸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해남도로 들어갔어요. 상해에서 해남도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아싸 하고 지금 한국을 가야지 하고 해남도 가가지고 그 저기 여행사 가가지고 한국 들어가는 비행기 하니까 이틀이 걸리더라고요. 바로 없고 그래서 예약 제일 빠른 거로 예약을 하고 이틀 동안 해남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놀은 거예요. 또 말이 다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공항에 나왔는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습니다. 여권을 시험해 보기는 했지만 혹시나 하는 두려움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수속을 밟기 전에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고 혹시나 연락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는 곳에 꼭꼭 숨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언니한테 언니 나 한국 오늘 들어가. 오 내심 예쁜 비행기야. 한국 들어가니까 내가 한국 도착해서 무사히 도착했다는 전화가 없으면 한국까지 4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5시간 안에 연락이 없으면 그 자리 다 없이 빨리 움직여야 돼. 항상 초긴장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간다는 얘기를 미루 해야지. 최후 통첩이냐 맨날. 북한에서 중국 올 때도 그랬고 중국에서 지금 한국 들어올 때도 그랬고 그날로 왜 얘기하냐고. 얘기도 없이 북한 떠날 때는 하고 오늘은 왜 한국을 가면서. 우리 식구들은 한국을 가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막 위험한 거 상상도 못한 거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주듯이 남 줘버리고 이사를 해버리라고. 내가 모르는 쪽으로 이사를 해버리라고. 안 불면 안 되게 생겼으니 죽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내가 모르는 대로 이사를 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7년 차인 탈북 가수 백미경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 무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차례로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4일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살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릴수록 선군 정치 의거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북한의 의지는 더 굳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서 미국의 추가 제재 조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에서 우연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세 곳, 이와 관련된 인사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400억 원 규모의 분유 지원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분유업계의 재고 관련 애로사항은 파악하고 있지만 분유의 대북 지원은 성격이 다른 사안이며 정부는 지원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이 같은 내용이 연도 업무 보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의 일부 언론은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북한에 400억 원 규모의 분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해역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 8501편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시신 4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수색 작업은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구조당국은 자바해에서 대형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당국은 동체가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잠수부들을 투입했지만 파도가 높고 해저에 진흙이 많아서 인력 수색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현재까지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악천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가입 노력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신해서 징수한 1억 2,500만 달러의 세금을 팔레스타인 측에 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매달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자치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가입하기 위해서 유엔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ICC 가입은 이스라엘에 또 다른 전쟁 범죄 혐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4일 이스라엘은 자국의 군인들이 처벌당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군이 아프가니스탄 접경 부족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군 거점에 공습을 가해서 최소한 3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미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의 공습으로 최소한 7명의 무장대원이 사망했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파키스탄 공군이 카이버 지역 티라 계곡에 폭격을 가해서 반군 은신처 4곳과 자살폭탄 테러범 훈련센터를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지난달 16일 페샤와르 군 부설학교에서 탈레반의 무차별 공격으로 150여 명이 사망한 뒤에 반군 소탕 작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새로운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8분짜리 이 동영상에는 피랍된 영국인 기자 존 켄틀리가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모술시의 평범한 일상을 소개하면서 모술시 시민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술시는 이라크 제2의 도시로 지난해 6월 ISIL이 점령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이번 영상에서 존 켄틀리는 시장과 병원, 경찰서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켄틀리는 앞서 지난해 11월 시리아 북부 국경도시 코바니에서 제작된 뉴스 형식의 동영상에서도 ISIL의 활동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존 켄틀리는 2년 전에 ISIL에 생포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영서였습니다.
곧이어 라디오 무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무대 장량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기꺼이 상처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저도 한 살 나이를 더 먹었는데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행복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더 커진다는 것 같아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전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가치가 있다면 기꺼이 상처도 달게 받습니다. 노래 드립니다. 괜찮아 사랑이야. 다비치가 부릅니다.
수백 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지. 사랑하는 걸 상상하면서. 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막힌 사랑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 기대 중이야.
내 마음이 보이니
2015년 새해가 밝았죠. 요즘 자주 이런 질문하고 듣죠? 올해 계획이 뭐냐고요? 자신 있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지키지 못할 바에 뭐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죠 뭐 라고 너무나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지키지 못할 거라고 단정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고 그동안 뭐 계획을 세워봤는데 지켜본 적이 없어 라고 푸념 섞인 하소연을 합니다. 30년 동안 계획을 세운 대로 된 적이 없어서 라고 말이죠. 그럼 앞으로 30년은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 어려운 계획이라고 해도 한번 해보는 거죠. 과거의 내 모습 때문에 미래의 나를 단정짓는 것만큼 답답하고 자기 발전을 스스로 가로막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기업에서 계획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했더라고요. 총 5가지인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오늘 2015년 첫 방송인인 만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샘의 법칙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샘이란 샘, 미국 사람 이름 중에 아주 흔한 이름이죠. 하이 샘. 이 이름이 아니고요. 이 단어는 이 세 가지 영어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S, A, M입니다. S, specific, 구체적이다 라는 뜻인데요. 뻔하다고요? 연초에 다짐을 하면서 종이에 적어보셨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이라면 올해는 운동을 좀 해야겠어. 뭐 이런 이 말들을 하셨을 텐데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actionable. 행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이 계획 리스트에 계획 순서의 이 덩어리와 크기와 어떤 급이 다른 게 많이 섞입니다. 올해는 좀 더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자라는 태도는 행동이 가능하지가 않죠. 가족에게 좀 더 배려하기 이런 것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지인들 어떤 범위를 정해서 생일 때 카드 한 장씩 쓰기라든가 가족들과 1년에 뭐 며칠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야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동이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M, measurable, 측정도 가능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도 될 필요도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정량화하는 것이 내 동기를 부여하는 데 좋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일기를 써야지라고 하면 올해는 적어도 100일 정도는 일기를 써야겠다. 그리고 한 달에 일주일은 매일매일 적어도 10줄 이상은 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샘의 법칙에 따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계획에 따라서 꼼꼼하게 이 기간을 작성해야 한다는 거죠. 독서를 많이 하기로 했으면 1년 동안 꾸준히 하기보다는 책이 잘 읽히는 계절과 아닌 때를 구분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1년을 4분기로 토막을 내서 1분기에는 책을 10권 읽고 2분기는 좀 쉬고 3분기에 다시 읽는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속도도 조절이 되고요. 강도도 조절이 돼서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고 쉽게 지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자, 나머지 다섯 가지의 나머지 전략은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이승열의 날다, 한희정의 내일 골랐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세상에 나온 거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들이다.
선생님들이 출근하셔서 알아요.
여기서 멈춰있지만 그것은 네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근데 이런 말이 있어. 미생, 완생.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걸까 밀려
자, 좀 낯선 노래 들으셨어요. 최근에 끝난 한국 드라마 미생이라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이 미생이란 말 자체가 낯설실 텐데 이 미생이란 말은 바둑에서 쓰는 말이라고 해요. 완성되지 못한 생명들. 이 드라마의 직장 상사가 인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둑에 이런 말이 있어. 완생과 미생. 우리는 다 만들어져야 하는 사람들이야. 이 드라마에는 아주 남들이 봐도 정말 모자라고 어리숙하고 능력이 없는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뭐 하나 나은 건 없지만 누구보다 진실되게 살려고 애쓰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참 많은 일들을 겪는데요. 남보다 잘하는 건 바둑을 두는 거 하나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23살까지 바둑기사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남들보다 바둑을 잘 두기도 했고요.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에게 정말 똑똑한 아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바둑기사 시험에 떨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죠. 결국은 늙어가는 홀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장래를 고민하다가 기적적으로 대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이 주인공이 겪는 일들이 정말 볼만하고 또 시청자들로 하여금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만들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주인공은요, 남들과 달리 생각을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노력의 양과 질이 다르다고 말이죠. 이 친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할 건 반드시 합니다. 이 드라마에 여러 가지 일화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기억에 남는 말입니다. 무역회사에 화물을 싣고 가던 배가 가라앉아서 위험에 처해서 회사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허둥지둥 다들 해경에 신고하고 물건이 가라앉을 이후 등의 조치 이렇게 배가 가라앉는다는 가정을 미리 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리둥절해서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는 주인공. 사람들이 배에 구멍이 나서 배가 큰 위험에 빠졌어 라고 말을 듣는데요. 이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멍이 났으면 구멍을 떼우면 되지 않나요? 사람들은 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비웃었는데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한 간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라고 말하면서 현지에 전화를 돌리죠. 상황을 파악했는데요. 배에 난 구멍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급하게 현지에 도움을 받는다면 막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급하게 토의를 하고 결국엔 정말 천만다행으로 배에 구멍을 떼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여기저기 손을 써서 벨은 가라앉지 않고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마무리되자 그 간부는 주인공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마워요. 그리고 주변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끔 보면 말이죠. 정답은 몰라도 이 해법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제 마음에 이 말이 꽂혔습니다. 정확한 답은 몰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 이 문제의 본질을 안다는 말인데요. 왠지 저는 답은 몰라도요, 해결할 방법을 아는 사람이, 본질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해법을 아는 지혜, 멋지죠? 드라마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려야 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가 놓쳤는데요. 노래 더 들으시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윤미래 타이거 비지가 부릅니다. 엔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무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계획의 버퍼를 반영하라. 이 초등학교 방학 계획을 세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모든 계획에는 의지가 반영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요. 의욕에 불타는 친구들은 평생 운동을 안 해왔으면서 갑자기 올해부터는 내가 일주일에 세 번 운동장에 갈 거야. 영어와 일본어를 1년에 마스터하기. 이런 야심을 활활 태우죠. 그런데요. 계획을 통해서 성공을 맛보고 자신감을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은 도전적이 돼 실행이 가능할 정도의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막상 사소해 보이는 계획의 실행에 실패하기 시작하면 정말 스스로 짜증나고 좌절감이 생기고 나중엔 포기로 급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연간 계획이 첫 번째 석 달을 넘기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해요. 자, 네 번째, 스스로에게 상을 주십시오. 이게 정말 또 엄청 중요합니다. 꼭 다양한 명분을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난 이번 한 달 동안 책을 네 권이나 읽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잠만 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기 자신이 재미있고 스스로 기분이 좋아질 만한 상을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남았는데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까요? 김현철과 이문세와 이소라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성시경과 권진아가 다시 불렀습니다. 잊지 말기로 해.
우리의 만남은 이제 끝난 잊지 말기로 해.
네, 차분한 감성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2015년 첫 번째 라디오 무대 가요편,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신년 계획 수립 전략 다섯 번째, 짜잔, 뭘까요? 매년 계획에는 핵심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좀 강해 보이지만 올해는 꼭 이것에 매달려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도전적이고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세우면 실패할 경우에 좌절감이 너무 커서 중간중간 진도가 잘 안 나아가면 또 자신감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심 목표 외에 약간은 조금은 도전적이지 않지만 꾸준히 짜잘하게 잘만 해도 보람이 있을 법한 일도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감도 잘 쌓고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힘을 자신이 원래 바라는 핵심 목표로 바꾸는 거죠.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기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돌아보고 또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재빨리 고쳐가면서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어떠세요? 목표보다 전략이 더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한 목표를 잡고 계획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신년에 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0명 중 11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11명은 꼼꼼히 적고 늘 목표를 상기시켰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작은 걸음부터 큰 걸음까지, 소박한 꿈에서부터 거창한 목표까지 한번 이뤄가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더 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스위스더로우와 이소라가 함께 부르는 만세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m 괜찮죠. 자꾸 보고 싶죠. 전화 끊을 생각조차 않죠.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의 놀이터 그 속에 빠진 거죠. 왜 이러나 싶죠. 미쳤구나 싶죠. 하지만 막을 생각조차 없죠. 걱정하지 말아요. 다 그런 거니까 바람에 몸을 맡겨 흐르는 거죠. 그런 게 사랑, 그대 꿈꾸게 하는 그것이 사랑, 그대를 춤추게 하는 결국에 사실 그건 아무 상관없죠. 설레는 마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 그 속에 빠져나요. 온통 뒤죽박죽 이랬다 저랬다 하루 종일 정신이 없죠. 두근대는 바로
마술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9년 1월 5일 오늘. 미국의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미국 국민은 모두 정부의 공정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이른바 패러디 정책을 발표합니다.
We believe that all men have a right to equal justice under law and equal opportunity to share in the
패러디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그리고 사회보장 확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함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트루먼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트루먼은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이후 1948년 재선에 성공하게 되고 이듬해인 1949년 오늘 첫 연두교서에서 서민층을 위한 패러디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패러디 정책의 시행으로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과 가난에 지친 미국 국민들의 민심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1957년 1월 5일 오늘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힌 이른바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There is, however, a special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which I feel I should, even now, lay before this body.
아이젠하워 독트린이 발표된 계기는 수에즈 운하 때문이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에 있었지만 그 소유권은 영국에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영국 측에 수에즈 운하를 넘겨줄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영국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영국과 이집트 사이의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갔고 이는 결국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영국 편에 서게 된 반면 소련은 이집트를 돕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이에 소련이 중동 지역에서 큰 세력을 차지할 것을 두려워한 미국이 1957년 오늘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독트린은 중동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독트린이 발표되자 영국과 이스라엘, 프랑스 연합국은 더 큰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군대를 철수시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은 중동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탈북자 3만 명 시대, 더 이상 탈북자를 만나는 게 낯선 일이야.
연도별 입국자 수를 살펴봐도 10년간 10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3만 명 시대, 한국의 탈북민 사회가 형성된 지도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시다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
탈북자 출신 1호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함께 북한학 박사학위 받은 분들인데요.
새로운 터전 자리 잡기에 땀을 열심히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7시 반부터 출근해서 내가 주인처럼 막 일을 하면서
과거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도 있고
아직은 남한 학생들과 공부하는 게 무겁고 힘들지만
정착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선 또 그리고 편견
라디오로 여는 세상 봄철을 맞아 준비한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탈북민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갖고 가는지 따끈따끈한 이야기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수는 약 2,100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바 현대판 노예제를 종식하기 위한 전쟁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전 세계 188개국의 법 집행 현황과 희생자 신원 파악, 보호, 인신매매 예방 노력 등 각국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내외에서 인신매매와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토안보부는 국내 최대 고속도로 관리회사 가운데 하나인 트래블 센터 오브 아메리카와 인신매매와 관련 수상한 사람들을 발견하면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트래블 센터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전국 250여 개 지역사무소와 1만 5천여 명의 직원들에게 포스터와 책자 등 국토안보부의 공익 안내 물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트래블 센터 오브 아메리카 직원들과 이용객들이 인신매매범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당국에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희생자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인신매매범들은 희생자들의 여행 증명서나 신분증을 빼앗기도 합니다. 또 탈출을 시도할 경우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해가 가해질 것이며 빚더미에 앉게 될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트래블 센터 오브 아메리카의 협조는 인신매매와의 전쟁에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화물 운송업계에서 일하는 트럭 운전기사들이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당국에 신고할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눈과 귀가 되어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은 4일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살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릴수록 선군 정책을 위해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북한의 의지는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서 미국의 추가 제재 조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에서 위헌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세 곳, 이와 관련된 인사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400억 원 규모의 분유 지원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분유업계의 재고 관련 애로사항은 파악하고 있지만 분유의 대북 지원은 성격이 다른 사안이며 정부는 지원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이 같은 내용이 연두 업무 보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북한에 400억 원 규모의 분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해역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 8501편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시신 4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수색 작업은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구조 당국은 자바해에서 대형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당국은 동체가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잠수부들을 투입했지만 파도가 높고 해저에 진흙이 많아서 인력 수색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현재까지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악천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가입 노력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신해서 징수한 1억 2,500만 달러의 세금을 팔레스타인 측에 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매달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자치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가입하기 위해서 유엔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ICC 가입은 이스라엘에 또 다른 전쟁 범죄 혐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4일 이스라엘은 자국의 군인들이 처벌당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군이 아프가니스탄 접경 부족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군 거점에 공습을 가해서 최소한 3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미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의 공습으로 최소한 7명의 무장대원이 사망했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파키스탄 공군이 카이버 지역 티라 계곡에 폭격을 가해서 반군 은신처 4곳과 자살폭탄 테러범 훈련센터를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지난달 16일 페샤와르의 군 부설 학교에서 탈레반의 무차별 공격으로 150여 명이 사망한 뒤에 반군 소탕 작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번 공습은 파키스탄에서 새해 들어서 이뤄진 첫 번째 공격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이 4일 추기경 20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추기경들은 멕시코와 우루과이, 파나마,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대다수 선출됐고 아시아와 유럽권에서는 미얀마와 태국, 베트남,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모두 14개 나라에서 선출됐습니다. 새로 선출된 신임 추기경 15명은 80세 미만으로 교황 선출권을 갖는 콘클라베 교황 선출 비밀회의에 참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80세 이상으로 교황 선출권이 없는 나머지 5명의 신임 추기경들도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해 온 것에 감사해서 추기경 직분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마감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